오늘 1절에서 13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세례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고 성령 충만하셨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될 또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공생애가 시작이 되지 않아요.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이 되지 않습니다. 사명은 위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주어지는 일을 감당하려면 위로부터의 능력이 임해야 하고 위로부터의 능력이 임해야 우리는 비로소 위에서 일어나는 전쟁이 이 땅에 비칠 때 우리는 그 전쟁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하셔서 겪게 되는 일, 성령 충만하셔서 스스로 어떤 일을 감당해 내는지를 보게 됩니다. 1절, 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예수님께서 성령이 충만하시더니 요단강 세례받은 터를 떠나서 광야로 들어가십니다. 광야에서 그리고 40일 동안 시험을 받게 됩니다.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성령 안에서 성령의 보호 아래 성령이 지켜주시는 가운데 마귀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마귀는 디아블로스라고 되어 있지만은 우리는 히브리어 사탄하고 동의어라는 걸 압니다.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마귀와 사탄을 번갈아가면서 쓰고 있습니다. 도대체 마귀, 사탄은 어떤 존재일까요? 성경은 영적 존재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의심이 없이 알 수 있습니다. 이 존재가 하는 일이란 우리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믿음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믿음을 뒤흔들어 놓아요. 그래서 우리를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거리를 두게 만들고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게 만드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에덴에서부터 시작된 사단의 역할, 그의 수법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합니다. 늘 우리에게 가장 절박한 것, 필요한 것, 우리의 욕망을 치고 들어오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영적인 하나님과의 교제를 끊어놓는 것이 그의 목적이죠. 재편으로 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예수님도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다. 아니 마귀의 시험을 받고 그 시험을 이겨야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메시아의 공생애, 메시아의 사역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아니 우리가 세례를 받으려고만 해도 무슨 못 받게 하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세례 좀 받고 나서 좀 사람 좀 제대로 살아보겠다고 해도 정말 하루에 12번도 마음이 흔들리는 일이 일어나는데 메시아의 사명을 받고 나서 아무 일이 없으면 이상하겠죠. 자, 뭘로부터 시작합니까? 3절, 4절이에요. 시작.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더니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더니 아니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 돌들에게 명령을 해서 떡이 되게 하라. 아,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 정도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냐. 그리고 왜 40일씩 금식을 하냐 도대체. 아니 왜 굶는데 도대체. 왜 굶어야 되는데 왜 줄이니. 무엇 때문에 배를 일부러 고프게 만드니. 아, 돌들로도 떡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왜 스스로 굶냐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설득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왜 그렇게 어리석냐는 거예요. 사단의 얘기는 아주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정연합니다.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되는데 왜 그렇게 사냐는 거예요. 아, 누릴 수 있는 거 다 누릴 수 있는데 무엇 때문에 절제한다고 그렇게 애를 쓰냐는 것입니다. 먹을 게 있는데 왜 먹을 걸 두고 안 먹느냐는 거예요. 그러니 그 참 우리가 설득을 안 당하기가 참 어렵단 말이에요. 그 에덴에서부터 시작된 그 논리는 뭐 사람을 흔들어 놓기에 충분하죠. 첫째는 내가 먹어봐라. 내 눈이 밝아진다. 하나님은 내 눈이 밝아지는 걸 싫어하니까 그런 거다. 그리고 먹으면 안 죽는다. 안 죽는다니까. 하나님이 죽는다고 겁준 거지. 그런데 뭐 먹어서 죽었나요? 실제로 눈은 밝아졌죠. 그런데 제가 얘기 드렸지만 그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게 돼 있기 때문에 하나만 안단 말이에요. 애들이 그 꼭 학교 앞에서 달콤한 사탕 하나 주는 것만 알았지 그 뒤에 끌려가서 몸이 팔리는 건 모른단 말이에요. 그 눈앞에 그 이익만 알았지 그 이익이 왔을 때 오는 피해를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그저 내한테 좋은 것만을 구한단 말이에요. 내 눈앞에 지금 당장 필요한 것, 절박한 것, 그것만 구한단 말이에요. 그것만 있으면 문제가 다 풀어질 것 같아. 근데 그걸 가지면 그때부터 또 다른 문제가 있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넘어간단 말이죠. 당장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그때부터 모든 문제가 생긴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나무 뿌리가 뽑히면 그때부터는 잎이 시들어가는 일밖에 남아있는 게 없다는 것. 물고기가 낚시바늘에 걸려서 어항에 들어가게 되면 수조에 잡혀있게 되면 죽는 일밖에 없다는 걸 그걸 모르니까 당장 미끼를 물고 그렇게 되는 것처럼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이게 생각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깊이 생각 안 하면 우리는 뭐 금방 설득당하죠. 사기꾼들 나중에 속고 나서 조금만 더 생각하면 대학 그때 왜 속았지 도대체 정신 나갔구만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아, 옛날엔 그 뭐 별의별 사기꾼들이 다 지금도 뭐 사기꾼들 천지지만은 여러분 그 얘기 들으면 뭐 금방 돈을 벌 것 같고 금방 뭐가 잘 될 것 같잖아요. 왜 멀쩡한 돈 남의 돈을 빌려가지고 그렇게 이자를 많이 준답니까? 은행도 잘 안 주는데. 그걸 앉아가지고 편하게 돈 버는 길을 그렇게 설득하는데 그럼 편하게 돈 벌면 지나 벌고 잘 살지 남까지 편하게 돈 버는 일을 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왜 그런 걸 속는지 그걸 뭐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 세상은 거대한 사기판인데 거대한 도박판인데 거기를 들어가서 말이죠. 기어이 당하고 나서는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돈 빌려달라는 것도 그렇죠. 마지막까지 빌릴 데가 없으면 가족들한테 빌리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친척이나 가족이 나한테까지 찾아오면 이거는 회생불능의 사람들만 찾아와요. 그런데 이제 그게 뭐 우리가 거절하기 쉽나요? 그럼 뭐 협박주, 반협박주인데 나 죽어버릴까 봐. 잘 안 죽습니다. 그런데 이게 말이죠. 이게 지금 뭐 40일 굶주리는 바보가 어디 있어. 그리고 지금 당장 회복을 해야지. 예수님께 대답은 뭐예요?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인간의 정체성에 관한 문제예요. 이때 떡은 만나를 말합니다. 신명기 나오는 말씀이니까 하늘로서부터 내리는 만나를 먹어도 사람은 죽어요.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떡이 풍성하다고 결코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은 한 문제가 해결되면 두 가지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존재예요.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그런데 이걸 뭐 예수님께서 야 그거 뭐 내가 뭐 못해서 못하는 줄 아니? 난 나대로 난 내 시험의 한계 도전하는 거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대적을 한단 말이죠. 신명기 말씀. 말씀이 육신이 되셨고 그 말씀을 살고 계신 분께서 말씀으로 사탄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그런 논리적인 생각, 합리적인 주장을 이길 도리가 없단 말이에요. 믿음이 아니고서는 인간의 논리를 못 이겨요. 우리가 어떻게 철학자들하고 논쟁을 하겠어요? 그들은 책을 써도 여러분 100페이지, 200페이지 쓰지 않습니다. 600페이지, 800페이지, 1200페이지 이런 책을 써요. 당할 재간이 있습니까? 믿음이 이긴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책을 뭐 이 땅에 온 땅, 온 종일 갖다 책을 쓴들 그게 무슨 소리, 무슨 소용이겠어요? 5절, 6절, 7절이에요. 시작.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다 보여주세요. 이 땅의 모든 것을 한순간에 보여줄 수 있습니다. 영적인 존재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우리도 마지막에 뭐 가서 심판대 앞에 서기 전에 일생이 전체 한순간에 펼쳐지는 걸 경험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한순간에 모든 게 다 눈앞에 드러날 수가 있다. 근데 이게 다 내 거라는 거예요. 사탄이 이거 내 건데 내가 단지 내게 절하기만 하면 내가 내게 주겠다는 거예요. 다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권한이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능력이 있어요. 영적 존재들에게 이런 능력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귀신 신내림한 사람들 능력이 있습니다. 호주머니 뭐가 들어있는지 이름이 뭔지 다 알아맞혀요. 과거지사를 다 합니다. 집안에 꽁꽁 비밀로 숨겨둔 일도 다 알아요. 한순간에 다 알아맞힙니다. 모든 게 한눈에 펼쳐지는 그런 짓들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원하는 건 내가 주겠다. 사단의 권세가 있다는 게 이게 문제예요. 근데 문제 조건이 있어요. 내게 절하면. 이게 내게 내 영혼을 넘기면이에요. 내 인생의 주도권을 나한테 주면 그러면 이건 다 내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넘겨받기 위해서 영혼을 판 사람이 한둘입니까? 내가 1인자만 될 수만 있다면 내 영혼을 그냥 기꺼이 넘겨드리죠. 인간의 뭐 너나 할 것도 없어요. 무슨 금메달만 딸 수 있다면 영혼 그까지 게 문제입니까? 그래서 에서가 지금까지도 그 이게 사단의 수하에 들어있는 조상이 된 거예요. 장작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까지 게. 팥죽 한 그릇만 못한 건데. 당장 배가 고파 죽겠는데 다 팥죽 한 그릇이 낫지 장자권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기 정체성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모르면 이런 결정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인간은 그 우리가 자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고 하는 내 정체성을 알고 있으면 이 세상 전체하고도 안 바꾼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내가 천하에 한 영혼과도 바꿀 수 없다 이 천하가 그렇게 말하시는 이유란 말이에요. 이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한 영혼보다도 가치가 없는 거다. 이게 우리가 신앙 안에서 여러분 이게 믿어져야 되고 깨달아져야 되는 일이란 말이에요. 온 세상을 다 준다 하더라도 내 영혼과 바꿀 수 없다. 내 정체성과는 바꿀 수 없다. 뭐 어떤 아저씨가 와가지고 야 내가 네 원하는 걸 다 줄 테니까 성만 나를 따라라. 그럼 여러분들 그냥 그날로 성 바꾸겠습니까? 아 미국으로 시집가면 그게 그렇겠네. 이름이 남편성이 확 바뀌어버리면. 한국 사람들 지조가 대단해, 한국 여자들. 아무리 시집 와도 자기 성을 안 바꾸니까. 근데 미국 가면 다 남편성으로 바꿔버리잖아요. 근데 이혼하면 끝이죠. 다른 남자 만나면 또 그 성으로 가는 거죠. 내 정체성을 바꿀 수 있다는 건 이건 진짜 불행 중에 불행이에요. 불행이에요. 근데 이게 세상의 신이라는 작자가 이게 보통 권세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면 이 세상의 임금이라는, 예수님이 이 세상의 임금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임금이 사탄이에요. 세상의 임금이. 다 임금 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 세상에 임금한테 절하고 거기에 줄 서가지고 임금 노릇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 영혼을 팔지 않고 여러분, 이 저기 저 임금 되는 사람이 있는 줄 아십니까? 그게 뭐 헤롯 아켈라오건, 그게 뭐 본디오 빌라도건, 그게 뭐 가이사랴 티베리우스건 다 마찬가지예요. 다 넘겨줘야 돼요. 다 여러분 그 정신 세계로 들어가면 다 제정신으로 살지 않습니다. 제정신으로 사는데 그렇게 거짓말하겠어요? 입만 열면 거짓말하겠습니까? 저 옛날에 전직 국회의장한테 들은 농담인데, 야, 우리는 말이야, 내 이름하고 숨소리만 진짜고 나머지는 다 거짓말이야. 글쎄, 거의 뭐 숨소리도 거짓말 아닌가 모르겠어요. 옛날에 그런 농담이, 그분이 또 그런 농담을 하더라고. 야, 가다가 요새 저 얼마 전에 교통사고 나서 그 저기 저 국회의원 한 사람이 죽었어요. 아니, 신문에 보도도 안 났던데요. 아니, 진짜 죽었어. 그 기사가 파묻어 버렸어. 그래요? 왜요? 아, 근데 차가 굴러가지고 두글두글 굴러서 이 사람이 중상을 입었는데 기사가 확인을 했대요. 살았나 죽었나 확인했는데 자꾸 그 사람이 살았다고 주장하더래. 근데 뭐 정치인의 말은 믿을 수가 없어서 그냥 파묻어버렸대요. 근데 내가 뭐 웬만한 사람한테 들었으면 이걸 아침에 옮길 이유가 없는데 그래도 국회의장까지 하신 분께서 농담을 하니까 저도 여러분한테 옮길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믿고. 그냥 믿지 말란 말이에요. 정치는 최선을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차악을 선택할 뿐이에요. 뭐 무슨 최선이 어디 있어요 거기. 권력의 길에는 최선이 없단 말이에요. 그건 세상 임금한테 절을 해야 가는 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길 가려면 정말 이게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꽁꽁 묶고 들어가야 그 미로에서 그나마 살아남아 있을 수나 있는 길이에요. 예수 안 믿고 정치하는 건 영혼을 다 팔아야 되는 일이에요. 표만 생기면 무슨 일을 못하겠어요. 자,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했느니라. 절만 하라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안 된다는 거예요. 절은, 경배는, 예배는 오직 하나님께만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만 예배 드리도록 지어진 존재란 말이에요. 그 이놈이 뭐 첫 계명, 두 계명 다 깨라는 거죠. 하나님 이외에 다른 우상, 지가 자기한테 절하라는 거니까. 이다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신명기 말씀을. 6장 13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또 6장 16절 16절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라. 아, 참 신명기 또 8장 3절인가요? 8장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말이죠. 다 신명기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도 말씀을 인용하니까 말씀으로 대답하니까 사탄이 말씀으로 공격하죠. 9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시작.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여기서 뛰어내려라.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들을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시편 91편 1절 2절 말씀이에요. 내가 뛰어내리도 하나님께서 사자를 명해서 발이 땅에 부딪히지 않게 하신대. 얼마나 멋있어요. 슈퍼맨인데. 그래서 지금 사단의 목적은 뭐예요? 메시아 그거 고난의 길인데 그걸 왜 가니? 위대한 인간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 노릇하지 말고 넌 위대한 인간으로 만족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위대함을 추구하는 길은 지극히 위험하고 허황된 길입니다. 뭐 위대한 뭐 음악가가 된다, 위대한 무슨 예술가가 된다, 위대한 무슨 정치인이 된다. 헛수작이에요. 고난받는 종이 왜 돼야 됩니까? 위대한 인간이 되는 길이 있는데,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길이 있는데, 사람한테 멸시도 조롱받고 왜 그 길을 가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 길로 못 갑니다.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키워드는 성령이에요. 곧 하나님 나라는 성령이 오셔야 이게 시작이 되는 나라란 말이에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거니와 하나님 나라의 일이 시작이 되고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런 것이죠. 예수님께서 내가 적집에 들어가면 무슨 그를 무슨 굴복시켜야 내가 뭐 도적질을 하든지 할 것 아니냐. 도적이 남의 집에 들어가면 주인을 결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찬양한 듯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왜 우리가 이런 말을 하는 거냐 말이죠. 우리 힘으로 싸울 수 있는 전쟁이 아니에요. 우리를 속속들이 나보다 더 잘 아는 영적 존재와 우리는 백전백패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길 수 있는 길이 뭔데 그러면? 그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존재라는 믿음, 사탄이 아니다. 네 아버지는 하나님이 아니다. 우리 옛날 어릴 때 맨날 애들한테, 동네 아이들한테 놀리잖아요. 네 아버지 아니다. 네 아버지 뭐 그렇게 때리겠니? 나와라. 나와라. 다리 밑이 편하다. 야, 마음대로 먹을 수 있고 말이야. 좀 배고프면 얻어먹으면 되고. 얼마나 편한지 몰라. 저도 가출해봤어요. 12절 1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당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런 일로. 뭐 뛰어내려가지고 뭐 주님께서 뭐 그렇게 뭐 안전할 수도 있지만 그런 일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게 마사 무리바 사건 아니에요. 출애굽기 17장 사건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한번 해보자. 여러분들이 뭐 나한테 독극물을 가지고 와가지고 저 뭐 무슨 독을 먹어도 해를 입지 않는다고 주님 말씀대로 나와 있으니까 그래도 목사라면 그 정도 테스트를 해봐야죠. 내가 먹겠어요? 아무 니나 먹어라 그럴 거. 그렇게 시험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 신앙은 일어나지 않으면은 자칫하면 자기 생각과 그런 것이죠 뭐. 예?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서 오늘 말씀 몇 개 믿음에 관한 말씀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8절까지 7절까지 말씀이에요. 뭘로 이기냐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긴 게 뭐예요? 우리는 말씀으로 이겼다는 걸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정말 마음판에 새겨놓지 않으면 지식으로서의 말씀은 아무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자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우리는 생각대로 살면 큰일 나요. 생각대로 살면은 백전백패입니다. 우리는 마음대로 살면은 우리는 그냥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우리 마음과 생각에는 그런 것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5만 가지 잡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요. 생각대로 산다.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더 많이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베드로전서 5장 8, 9절 읽어드리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압니다. 여러분, 믿음을 굳건하게 해도 고난은 당해요. 그러나 넘어지지는 않아요. 요한에서 4장, 5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물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의 믿음이니라. 말씀을 믿으십시오. 말씀을 먹으십시오. 말씀이 생명이 되게 하십시오. 그래야 이겨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이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으로 이기지 않으면 못 이기는 것이죠. 끝까지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보면은 그러면 그 믿음은 어디서 납니까? 로마서 10장 17절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믿음은 어디서 납니까?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예수님은 그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모든 구약에 기록된 말씀으로 이겼어요. 우리는 신약 시대를 살아갑니다. 성령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길 수 있는 존재입니다. 성령을 왜 보내주셨습니까? 말씀이 기억되고 생각되고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말씀에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씨앗이 거기에 있는 것이고 그 말씀이 이 땅에 구속사의 사건으로 펼쳐지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이 주어지게 되고 그 성령은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을 주기 위해서란 말이에요. 우리의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대로 사는 세상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생각대로 이끌어가도록 맡겨드리는 말씀에 순종하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힘써 하나님을 아는 것이야말로 힘써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고 힘써 그리스도의 말씀을 알고자 하나 우리가 그 말씀을 살 능력이 없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신 줄로 믿으십시오. 성령을 의지하시면은 말씀이 사라지는 생각대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사라지는 능력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우리의 이성과 부딪히는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그러나 그 말씀을 내 생각보다 내 논리보다도 내 이성보다도 더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을 이미 이기신 놀라운 간증을 우리 인생 가운데 증언으로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2022년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여호와를 힘써 알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우리가 듣고 기억하고 날마다 실천하는 말씀에 순종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끝까지 말씀에 순종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말씀의 길 끝에서 맞아주시는 아버지의 사랑과 날마다 우리의 생각과 부딪힐 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꺾고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도록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하루를 온전히 말씀 안에서 살기로 결정한 하루 종일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되기로 결정한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말씀의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